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재판받은 장면 공부했죠? 예수님이 재판받았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재판 끝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락해서 끌려가는 장면부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자, 지난 시간에 빌라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재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수세에 몰린 듯한 인상을 주고 오히려 재판받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러시면서 지금 요한은 죄수로 끌려가셨지만 실제로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러 오신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십니다. 자,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빌라도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골고다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도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무거워서 잘 못 가시니까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까지 가고 예수님은 그냥 끌고 가기만 하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록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여자들이 막 울기도 하고 뭐 구레네 시몬 얘기도 나오고 뭐 두드려 맞고 있기도 하고 예수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 초점이 모기 때문에. 예, 스스로 왕으로 돌아가시고 다 이루시고 초점을 그쪽으로 맞췄기 때문에 지금 구레네 시몬 얘기도 뺀 거예요. 또 하나는 1세기 말부터 이제 2세기 때 본격적으로 마각을 드러내고 이미 1세기 후반부터 말부터 조짐을 보이던 세력이 있습니다.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도 그러고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름은 없었어요. 1세기 때. 2세기 때 가면 그들이 이름까지 붙어요. 뭐라고 붙이죠?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Gnostics. Gnosticism. 그 2세기 때 등장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뿌리는 이미 1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들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영지주의자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침례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들어갔고 신성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떠났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존재는 누구다? 그냥 인간 예수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세력들이 2세기 가면 뭐 너무 강력하게 오히려 정통보다 더 세게 나오고 근데 그들이 이미 1세기 말에도 조짐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이 그때 쓰인 거기 때문에 자, 가뜩이나 그들의 세력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다 구레네 시몬이다 이럴 게 뻔하거든. 예, 그러니까 요한은 일부러 구레네 시몬 얘기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지고 갔다라고 강조를 해요? 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구레네 시몬 얘기가 없고 자기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던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다른데 보면 강도라고 나오죠.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그것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말, 로마말, 그리고 헬라말로 그렇게 빌라도가 써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항의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 아닙니다, 저 사람.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저들은 왜 자칭 이렇게 쓰라고 그러고 빌라도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집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은 저가 유대인의 왕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가 유대인의 왕이면 뭐예요? 그게 자꾸 밝혀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그거 뭐 말장난도 아닌데 그거 갖고 왜 고집을 할까? 빌라도는 왜 고집을 할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글쎄, 뭐 그래도 자칭 유대의 왕도 써주면 될 거 아니야? 응?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지 않을까요?
유대인의 왕 정도 해서 끝나야 돼요. 빌라도는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두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잡아 넣을 권세, 죽일 권세도 있다 그랬더니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네가 아무것도 못해. 계속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 위에서, 내 나라 계속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혹시 이게 뭐가 진짜 뭔가 뭐 어디 초월하는 세계에서 나타난 존재 아닌가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해서 죽이니까 차라리 빌라도는 잘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이지 않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자기는 허락만 했지 저들이 죽이라고 자기는 끝까지 몇 번 여기 살려주려고 그러죠? 세 번씩이나 죄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대제사장들한테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확인하고 나와서 죄 없다. 죄 있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 뭐냐 또 죄 없다 요걸 세 번을 반복하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완전히 재판을 해서 죄목을 뒤집어 써서 죽여버리면 자기한테 엄청난 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싹 죽이니까 자기는 굉장히 나름 떳떳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손을 씻죠. 이 죄를 저들에게 예, 저들에게 돌려야 된다고 자기는 굉장히 떳떳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온 어마어마한 강력한 누군가 초월자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딱 끝나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는 거기서 딱 끝나고 손 딱 씻고 나는 괜찮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지 않지만 사도신경에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하고 2000년 동안 아주 물론 이제 사도신경이 2000년 된 건 아니에요. 한 1000, 3, 400년 된 건데 사도들이 쓴 건 아니지만 캐톨릭에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우겨서 이제 저렇게 되는 거지. 724년에 나온 겁니다. 지금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뒤늦게 다른 사람들이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 외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걸 외지만 그거는 내용상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먼저 사용 안 해요. 아무튼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하면서 자간 온 세계에서 죽도록 욕을 먹고 있는 존재가 본디오 빌라도란 말이지. 네. 아무튼 그의 죄는 이것입니다. 진리가 코앞에 와 있었는데도 전혀 갈급하거나 알아보려고 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총독자리.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항복을 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어디에서 빌라도가 항복을 합니까? 대제사장들한테. 끝까지 죄 없다라고 세 번씩이나 우기다가 한 방에 가버렸어요. 빌라도.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살려두는 것은 가이사의 로마 총독, 자기를 총독으로 보낸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에 그냥 거기서 그냥 선언을 해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범한 게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 거기서 다 끝나고 만 겁니다. 아직도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아직도 하나님이 뭔가 미련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 있죠. 아니요. 이 유대 나라는 언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왜?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고 가이사가 왕이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종말을 구한 겁니다. 유대 나라의 이 세상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언제 끝났죠? 완전히 이제 뭐가 자취가 사라진 다음부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콩가루가 되면서 깨끗하게 유대 나라는 지상에서 자취를 감춘 거예요. 근데 1948년에 다시 저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해서 막 흥분들 하고 하나님이 다시 무슨 계획이 아니죠. 왜 아닙니까? 유대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을 이루어서 지금 진행시키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유대 나라는 사라지고 그건 그림자니까. 실체가 뭐예요? 교회지.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실체를 이루어가는 거지. 저 이스라엘은 눈꽃만 치도 0.00001%도 전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득권 세력으로 갖고 있어요. 아직도 미국도. 그래서 미국의 정치와 교계를 잡고 있는 그 이즘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자이언이즘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국말로 시오니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조건 시온.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네. 민주당이 되건 공화당이 되건 미국은 네? 차이만 조금씩 양쪽 다 항상 어디예요? 시오니즘에 기초를 둬서 정치를 해요. 네. 이스라엘이 한마디 하면 그냥 꼼짝 못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 미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이 주축 세력 속에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게도 뭔가 계획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저 나라를 세워서 다시금 뭔가를 일으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회교성전 때려엎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든 뭐를 일으키시든 때려엎고 저 자리에다가 이스라엘이 옛날 솔로몬식 성전을 짓게 될 때 말세가 오고 뭐 7년 환란이 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시오니즘이 밑바탕이 돼 있는 겁니다. 아직도 유대 나라에 대한 미련이 기독교 안에 미국은 기독교의 뿌리를 둔 나라였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이 교회로 성령이어서 시작된 이상 저 이스라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거에 현혹된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back to 예루살렘이니 뭐니 어쩌고 뭐 이선 이단 같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아직도 그런 말세론에 계속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이유가 잘못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주축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억측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소리에는 이제 귀를 안 기울일 때가 됐죠, 여러분? 네? 그렇죠? 아직도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이 일어날 걸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케이. 자, 끈 그거고.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의 나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소지 아니하고 예수도 통으로 짠 것이다. 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 뽑자. 그래서 이것까지도 응하였다. 전부 요한복음은 뭐에 초점을 둔다고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 저들이 한 게 아니다. 저들은 그냥 사용되었을 뿐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다를 강조하려고 성경 말씀이 응해진 것뿐이다. 응해진 거. 저들은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응하는데 배우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네. 뭔지도 모르고 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거기 제일 뽑는 얘기는 시편 22편의 메시아 편이라고 그러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네 명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아,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 예, 모친은 들어가 있죠. 모친,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명 플러스 또 한 명이 있었죠. 26절에. 예,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 제자. 예, 저자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여자들과 같이 있었다. 지금쯤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딴 제자들은 뭐 부인하고 자식도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서 나중에 봤더니 문을 꽂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유일하게 제자 중에 당당하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선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다?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증거가 제일 확실하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가장 확실하지 않겠는가 라고 독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무서워서 숨죽이고 죽을까봐 두려워 떨 때에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사랑하시는 제자가 저때 서신 것 그것도 거기서 안 끝나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뭐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이미 나왔죠. 13장에 예수님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품 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총애하던 사람이 나였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야 이게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예수님의 제자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모친한테 먼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남동생이 몇 명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남동생이 네 명입니다. 친 남동생이 네 명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동생이 네 명입니다. 자, 동생들한테 안 맡기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한한테. 네, 사랑하시는 이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쓴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머니까지 부탁할 정도. 밑에 아들들이 줄줄이 네 명이나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어머니를 맡게 되었다 라고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정확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다 아시고 자기가 주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예수님이 다 알고 행한 거고 모르고 끌려가고 모르고 억울하게 강제로 당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 신포도주에 가득히 담긴 그 식초 같은 것이죠. 예, 거기에다가 해용을 우슬초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작대기에다 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 입에다가 댔다 이 말이죠. 근데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자, 이겁니다. 이게 요한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이루었다는데 원어에는 영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무슨 얘기였어요? It has been finished. It has been finished. 자, 완료형이죠? 그리고 수동태. 네. 완료형 수동태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네. 이루어져 왔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료. 근데, 그리스 말의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이게. 그리스 말 현재 완료는 미국 영어는 현재 완료나 과거나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요즘. 그렇지만, 그리스 말의 현재 완료형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과거에 시작되어서 끝, 계속 되어 온 일의 결과까지도 지금 이루어져 오는 거. 그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네? 일이 되어 오다가 끝나면서 끝난 그 결과가 계속해서 지금도 똑같이 임해오는 걸 갖다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에. 그걸로 써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알아야지. 과거로부터 시작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다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결과가 임하여 오고 있다. 뭘 말씀하신 걸까? 뭘 말씀하신 걸까요? 뭐가 이루어져요? 뭐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던 목적과 계획이 예? 이루어져 오고 결과까지도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걸 선언하고 가신 거야. 다 이뤘다. 예수님이 더 이상 보탤 게 없다 이 얘기하고 가신 거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은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이루어져 오던 게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을 다 한 패키지로 써놓은 거야. 지금 여기 지금부터 다 나와요.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역사를 다 하나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다 이루어진 거야.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 따로 취급하고 부활 따로 취급하고 승천 따로 취급하고 성령이 와서 교회 세우고 따로 취급하고 자꾸 이러죠. 예,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진 패키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볼탈 게 없다는 뜻이죠. 예, 다 끝났다.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모든 게 십자가에서 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자, 흔히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제가 아까 목회를 20년 했지만 제가 부족한 복음을 갖고 그렇게 기쓰고 애썼다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자, 그 복음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떻게 피를 뿌리셔서 내 죄가 사함받아서 이제 나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을 받게 되어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을 알 사람이다. 그게 제가 알고 있던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는 복음이지. 틀렸어요? 안 틀렸죠.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반의 반도 안 맞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다 이룬 거예요? 그게 다 이룬 거예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계속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일이 다 해결돼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이 다 해결돼야 돼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자, 죄만 해결되면 돼요? 마귀는? 마귀도 해결돼야 돼요. 죄만 해결되면 안 돼. 마귀가 살아있어. 죽음의 문제 해결돼야 돼.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 세상도 해결돼야 돼. 나 자신이라는 사람도 해결돼야 돼. 죄사함 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까지도 해결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로 씻음 받아서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러고 살아요. 천국 안 가고 지금 30년, 40년, 저만 해도 지금 40년 가까이 예수 믿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죄 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어떡할 거야? 죄 짓고 있는 나는. 죄만 계속 사하고 앉았으면, 죄를 짓고 있는 엔진인 나는 어떡하냐? 생산하고 있는 나는. 그것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죄사함만 받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죄 문제, 세상 문제, 마귀 문제, 죽음의 문제, 나라는 사람, 이 골칫덩어리, 나.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 공장인 나의 문제. 뭐 이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죠? 예수님의 피, 보혈, 비혈, 보혈. 맞아요, 보혈. 그건 죄사함이고. 근데 또 사도 바울 가만히 피 얘기보다 더 많이 한 얘기가 있어. 십자가 얘기할 때 피 얘기는 사도 바울이 8번밖에 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개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에 대한 기록은 딱 8번밖에 안 나와요. 바울의 편지. 그렇지만 피 얘기보다 더 많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피보다 예수님 죽음 자체, 십자가 자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하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하고 구별해서 써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죠. 구약에 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해방시킨 것까지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바울이 피 얘기는 안 하고 많은 경우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고, 십자가에서 뭐 죽었고, 예? 십자가에서 뭐 세상이 못 박혔고, 뭐 십자가에서 뭐 마귀를 없이 하셨고, 십자가, 이건 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뭡니까? 십자가가 해결하는 다 이루심의 총 결정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자, 피는 죄와 관계되는 거고, 십자가 자체의 죽음은 뭐예요? 아까 제가 나열한 거죠? 마귀, 세상, 죽음, 사망, 그 다음에 나. 이게 다 포함된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못 박힌, 죄가 씻음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네. 나라는 사람이 못 박혀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죠? 십자가에서 세상이 못 박혔고, 나도 못 박혔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세상도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못 박혔고, 우리도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결별된 존재가 되었다. 예.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 무장 해제를 해버리셨다. 마귀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맥을 못 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가 해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만약에 죄사함만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만 준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러고 돌아가셔야지. 예.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다 이루어져 왔다. 하나님의 모든 하려고 하시던 것이 총결산을 보았다. 그리고 탁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예. 이 얘기하고는 예. 그 얘기하고는 뭐라시죠? 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머리를 숙이셨다. 능동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죽인 자야.
네, 능동태. 예.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 사람들이. 아이씨, 못 박히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네? 못이 저절로 뿅! 나가더니 갑자기 거기서 슉! 날아가시고. 할 수 있어요, 못 있어요?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려고 할 수 있어요. 안 뛰어내리신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못 만들었어요? 안 만드셨지. 그죠? 예.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능동적으로 안 하신 거야. 왜? 다 이룬,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안 하셔야 돼. 예. 못 하시면은 안 돼요. 왜?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안 하시는 존재에 대한, 못하시는 존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능력이 없는 존재가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한은 뭐라고 쓰였어요? Gave up his spirit 이렇게 써있어요. 영어 성경에 능동태 active voice예요. 네, passive voice가 아니에요. 네? 수동태가 아니에요. 피동태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뭐 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떠나가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죠? 머리를 자기가 먼저 숙여버렸어요. 능동태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이미 앞에서 나는 뭐 하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살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권세 다 주셨다. 10장에 나오죠? 네, 10장에 이미 나와. 자기는 죽어야만 된다. 나는 들려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가야 하리라를 앞에서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었지만 물론 우리들은 알아듣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자들은 그때 눈 못 알아들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한 자리 할 생각에 눈이 멀었죠. 자, 자기가 죽을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자기가 사용하셔서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떠나 보내신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걸 쭉 쓰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왕답게 당당하게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목적을 이루고 자기가 죽으셨다. 왕이에요. 왕. 당당하신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목적을 인간이 그려놓은 걸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전부 올 때도 스스로 오시고 갈 때도 스스로 오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능동적인 복음입니다. 자,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져 왔다. 여기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자,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두 군데에서 하셨어요.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다가 예수님한테 주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34절에 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거기 나오죠? 이루는 이것이 요게 다 이루었다 할 때 똑같은 이루었다. 예수님은 요거 하러 오셨다. 일찌감치 얘기했어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러 왔다. 자, 17장에 가봅시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한 17장 4절에 보십니다. 17장 4절에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 나누실 때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사시다가 능동적으로 끝내실 거예요. 자, 한번 누가 주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주도하셨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죽은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아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 아주 빈틈없이 진행되어 온 결과에 우리가 거기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있다 보면 그날은 예배일이라 예배일이 언제죠? 안식일 전날 유월절 시작. 유월절이 해 떨어질 때 시작이죠. 자 그러면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 시작인데 해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십자가에 올라가면은 십자가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극형에 취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만 명도 죽이고 뭐 2만 명도 죽이고 전쟁포로 같으면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흔한 사형법입니다. 그 당시 요즘 교수형보다도 흔한 사형법인데 자 그러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보통 이틀 사흘 나흘까지도 죽지 않고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릴 때는 꼭 뭐를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여버린 다음에야 시체를 치웁니다. 왜?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리를 꺾으려고 갔더니 다른 강도들은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딱 갔더니 어떻게 33절 왜 이미 죽었어요? 스스로 죽으셨어요.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다리를 꺾였어야 돼요. 근데 다리를 꺾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이루려고 그랬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예? 36절에. 뼈가 하나도 꺾고, 이건 어디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6월절에.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 잡았을 때 거기 다리를 꺾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미리 생각하시고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이 뭐예요?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자유시키는 역사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의 역사죠. 자,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뭐 하려고 완전히 자유케 해방시키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 내내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기록할 때 주로 어떤 배경으로? 유월절 배경을 잡아놓은 이유가 그래요. 계속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에 유월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게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유대인 역사 속에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유월절처럼 새로운 유월절을 창시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처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게 전부 모세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걸 기록한 게 요한이에요. 예? 예, 홍해를 가르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아예 무리를 걸어버리고 모세보다 낫다는 거예요. 만나주고 뭐 조금 하루에 뭐 합당한 딱 먹을 만큼 주고 이런 옛날 모세가 아니라 5천명을 한꺼번에 먹이고 12광줄이나 냉기고 모세보다 월등한 분이 왔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타픽을 중심으로 해서 쫙 써왔어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유월절날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예. 2일날 돌아가시고 어린 양 잡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군중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기록된 이유가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제사 가서 양 잡고 지금 유월절 준비하고 있어서 여자들이 주로 구경하러 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까지도 있어. 자, 그때 바로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 그래서 이미 죽었어요. 33절 다리를 꺾었다는 건 유월절 양처럼 꼭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고, 그래서 미리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돌아가셨다.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겠지만, 피는 우리가 금방 알고, 피는 예수님의 죄를 씻는 보혈을 상징하고, 그죠? 물은 이미 요한복음 내내 물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물은 뭘 상징이죠? 생명의 생명. 물과 물 곧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도 예수님이 물 축제하는 걸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물 얘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의 theme이 계속 나왔어요. 복음 내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물을 쏟으셨다. 왜? 생명을 상징하셨다. 실제로 물을 쏟으셨겠죠.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피야 죄 씻음이고 물은 생명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도 사라지고 우리는 사망도 사라져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다. 그걸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명의 역사를 창출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죠? 아까도 얘기했죠? 어디나 보죠? 죽음이 곧 생명을 창출해내는 일. 아까도 얘기했죠? 12장에 뭐예요? 네,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응?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뤄서 열매를,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역사. 자, 우리가 성경에서 구별해야 돼요. 죽음을 두 가지로 구별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창세 이전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죽음은 좋은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죽을 때 많은 생명이 나오는. 거기서 죽음은 나쁜 게 아니죠. 네? 죄를 지어서 온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건 나쁜 거지만. 그러니까 사망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죠? 죽음, 그럼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네.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죽음. 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었어. 그 죽음은 생명의 역사를 창출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은 뭐예요? 죄에 의해서 온 죽음이에요. 네, 죄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반전시킨 거예요. 자,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하고 똑같지만 실제로의 내용은 뭐예요? 생명을 갖다주는 걸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원래 바꾼 게 아니죠. 원래 좋았던 죽음의 내용을 십자가에서 쫙 하고 쏟아 부으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수치죠.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발가벗겨서 아까 이 통으로 짜지 않은 속옷 다 지내가갖고 제비 뽑고 다 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성화에 보면 민망하니까 뭐 한 장 걸쳐주시고 이러는데 예수님한테 예? 예? 주로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한테는 꼭 뭘 한 장 이렇게 걸치죠.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건 완전히 네이키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완전 수치예요. 겉으로 볼 때. 그렇지만 내용은 그 죽음은 내용은 생명을 창출하는 죽음. 그래서 물이라는 상징성 있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새로운 출애굽을 갖고 오셨다. 자,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 누구예요? 이를 본 자가? 바로 앞에 있던
제자.
예, 사랑하시는 제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뭐다? 참이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시는 제자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냐면 요거 때문에 씁니다. 그 사람이 보고 증거한 것은 맞겠지. 독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게 없겠구나.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강조한 말이에요. 네?
목사님, 그 그러면 땀복음서,
네,
그 세계 땀복음서 십자가 못 박힌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좀 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따로 취급하고 학자들이 공관복음, 공관 보는 관점이 공하다, 같다. 그래서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그냥 히스토리로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은 실상을 주로 기록해놨어요. 예?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을 주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고 세 복음서의 저자는 겉으로 자기들이 그냥 본 거를 쓴 거예요. 기술한 거예요.
본 거를 본 게 아니죠.
들은 얘기. 누가는 완전 들은 얘기죠. 누가는 그때 없었으니까. 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묘사하는 게 너무 차이 나잖아요. 요한이.
예, 예.
이루었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예, 예. 없죠. 그들은 들은 얘기를 쓰다가 거기서 뭐 엘리엘리 사박,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써놓고.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그 원망하면서 죽은 게 아니죠.
엘리엘리 사박다가
그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시편의 22편 1절을 읊으신 거예요. 예수님 원망하며 죽은 거 아니에요. 그쪽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좀 큰 소리 지르고 물어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묘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뭐라 그러지? 백부장이 바로 옆에서 예수님 사형을 총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지켜가 6시간 돌아가셨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딱 보고 목숨 딱 끊어지고 백부장 불신자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팍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에 뭐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승리자의 죽음을 기록하긴 한 거예요. 요한만큼 기록하진 않았지. 그죠? 마가고 마태고 그들이 예수님의 비참한 예수를 그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죽은 모습을 요한만.
예, 그건 요한이 그려놓은 거죠. 요한은 실상을 그려놓은 거니까. 그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기록한 거. 요한은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걸 기록한 거.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겉으로 본 모습을 기록한 거. 그것의 차이.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눠 놓는 이유가 완전히 쓴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예.
느낌이 너무 이제 많이 차이가 나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없는 게 거의 다예요. 뭐가 없죠? 출생부터 기록 안 해요. 그렇죠? 출생 기록 안 하죠? 이집트에 뭐 도망갔다는 얘기도 없죠.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예, 어렸을 때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요. 예? 예?
족보도.
아, 족보도 물론 없죠. 하나님이 족보가 됐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자로 왕으로 전부 하셨다는 걸 기록했기 때문에 일부러 다 빼버린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없어요. 변화산상의 체험도 기록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엄청난 체험이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빨래 한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이 쫙 나게 변하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베드로가 뭐래요? 막 헛소리 막 짓거리고 그러죠. 네? 예수님을 주님을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짓고 초막을 또 누구를 엘리야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여기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그거 다 환상 봤어요. 베드로가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하나 줘주고 엘리야한테도 하나 줘주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한 그 변화산에 생생한 체험이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체험하기 힘든 놀라운 환상적인 체험을 했는데 요한은 그런 얘기도 안 써요. 왜 안 쓸까? 그걸 변화를 해 있을 원래 그런 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의 영광을 하나님과 같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만 쓰지. 뭘 변했다, 영광스러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 왜? 원래 그런 분이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버렸어.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면목을 그린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건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탁 다 이루셨어요. 이제 38년 8절부터는 장례 치른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했다. 뭐예요? 숨어서 제자 노릇했다 이 말이죠. 예, 숨어 있었다. 퍼블릭에 밖에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제자 소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은휘했다. 그런데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 자,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전부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거꾸로. 그런데 이 사람은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그것도 빌라도를 가서 시체를 달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가복음엔 당돌이 찾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어. 당돌이 목숨 걸었다 이 말이지. 여기 지금 극형에 처한 죄수를 시체를 가서 달라. 쉬운 일이야? 응? 그것도 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말한 참남죄로 죽은 사람의 시체예요. 거들떠볼까? 제자들도 안 거들떠보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평소에는 치킨이었던 두려웠던 이 사람이 그때 당당하게 나섰다. 뭘 말합니까? 예, 요셉은 제자들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요셉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볼수록 믿음이 생기고 돌아가시면서 확신을 하게 돼요. 아, 저분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을 때 아, 장사 이 사람 좋은 일 했구나. 아닙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말도 안 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입니다. 다른 복음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회원으로 나와요. 공회원이 누굽니까? 70명 중에 한 명인 요즘 국회의원, 상원의원입니다. 지금에. 그때는 종교 정치를 다 통합한 그룹이니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찾아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공회원 두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 다 내려놓고 목 잘 일 각오하고 온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별로 성경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앞에 두 번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니고데모는 뭘 갖고 왔다 그랬죠? 모략과 치명, 향품을 갖고 왔다 이 말이야. 예, 유대인 장례법이 뭐냐면 시체가 냄새가 나니까 예, 냄새를 없애려고 강한 향을 갖다가 놓는 법인데 향이라는 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향을 잘 갖다가 사용 안 하고 그냥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이 향품을 갖다가 올려놓는 법입니다. 시체에. 근데 얼마를 갖고 왔다? 백근이 얼마인지 아세요? 75파운드.
75파운드예요? 네,
75파운드. 그러니까 30한 2kg? 33kg? 34kg쯤 돼요. 쌀 75파운드는 쌀 25파운드짜리 3개예요. 돈으로 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어, 이거 돈으로도 그 당시 환산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예. 이거 모략과 향품 100건이면은 12장에 마리아가 향유 갖고 온 게 얼마를 했죠? 얼마쯤 팔아서? 어린이다 그랬죠? 얼마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줘요? 주지 않고 허비했느냐? 뭐 그랬죠? 얼마에?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요즘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4, 5만 불 되는 거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거의 수십 배입니다. 향품 100근. 그러니까 몇 십만 불도 넘는데. 그러니까 엄청 부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아리마데 요세프 굉장히 부자고 묘실을 즉흥적으로 갖고 자기 묘실을 딱 줄 수 있을 정도면 보통 부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를 그리고 있죠? 요한이? 예수님 장례 치러준 사람이 유대인 가장 최고 기득권층의 두 사람입니다. 둘 다 부자고 엄청난 돈을 드리고
장례식이
네.
역시 하나님
네. 왕이셨다. 왕 수준의 장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왕이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왕 아니고서야 이런 장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 왕으로 돌아가십니다. 부자와 묘실이 함께 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하였다. 이사야서 53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계획대로 진행하셨다.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들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자, 그럼 니고데모는 우리가 알아요. 자, 제일 먼저 여기도 뭐 밤에 일찍 찾아왔었다 그랬죠. 언제 찾아왔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왔다. 왜? 유대인 바리새인 공회원인데 오픈리 예수님 찾아다니고 그러면 에 저 이럴 거 아니야. 출애당할 수도 있어. 출교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몰래 찾아왔어. 관심은 있어.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끝까지 이해를 못했죠. 거기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가 뭔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요즘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는 믿는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예수는 또 죽으라고 믿는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다. 그게 니고데모죠. 자, 근데 이 니고데모가 조금 변합니다. 우리 아시죠? 나중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막 공회에서 막 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은근슬쩍 변호를 합니다. 예? 우리의 율법은 증거도 다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재판부터 하느냐? 하고 아주 목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더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것의 결과가 여기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다른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고 배신 때릴 때 당당하게 나서서 어마어마한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 뭘 말합니까?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 이걸 통해서 요한이 얘기하려는 바가 뭡니까? 처음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 처음 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기다 아니다 뭐다 이러고 어? 잘난 척하고 아니면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이 뭐예요. 꾸준히 복음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서 갈급하고 필사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데 예? 자신을 열다 보면은 니고데모 아리마데처럼 역전이 될 수도 있다. 점점 확 하고 확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부부가 거기.
니고데모 와이프 있어요?
있었겠죠. 있었죠, 있었죠. 왜냐면 바리새인은 와이프가 없으면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따로 만나봐요.
와이프가 있어도 그 당시에는 와이프 얘기를 안 합니다. 일세기 때.
믿음이 있었죠. 근데 마리아 뭐 여자들 좀 많이 있는데.
거기는 남편이 안 올시다니까 여자만 그랬다는 얘기지. 오케이. 점점 변화되는 니고데모. 점점 변화되는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냥 뭐 죽으러 가겠나이다 이래놓고 도망갈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처럼 처음에는 숨어 있었지만 결정적일 때 가서 예수님 편을 들고 나설 것이냐, 어느 쪽이냐.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중에 성령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회복이 됐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베드로고 누구 다 끝장이에요. 그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 뿐이에요. 그들이 잘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아니올시다 했던 사람들이 막판에 가서 당돌하게 나섰어. 아마 이들이 마지막까지 계속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바리새인이니까 아마 분명히 예수님 마지막 그 자리에 얼마든지 있었겠죠. 참관했겠죠. 뭐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뭘 봤겠어요. 몇 시간 동안. 백부장, 죽이는 걸 총지휘하던 백부장 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관심이 있어서 계속 따라는 왔지만 기득권이 있고 사람 앞에 퍼블릭에 나섰다가는 쫓겨날 거, 출애당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전전전전 긍긍하고 끝까지 또 예수님에게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는 예수님을 봤겠죠, 그들이. 근데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왕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끌려가면서도 당하시면서도 당당하게 왕으로 멋지게 대답하는 그 모습, 그 행동, 처신 다 맞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이 들었겠죠. 이분이다 이렇게 됐겠죠. 이분이다 이렇게 돼. 오늘날 예수님이 이분이구나 이게 되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거구나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어요. 비록 자기네들이 가진 것, 기득권, 뭐 공회원님은 그 당시에 뭐 미국의 상원의원 저리 가라에 끝발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때려치고 예수님 따른다까지는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계속 은휘했다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못 나타냈다 이 말이죠. 12장에 나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긴 나와요. 저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선으로 여겼다.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집중을 했던 거죠. 끊임없이. 집중 안 하고서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재판받을 때 아마 집에 가가지고 에이 글렀다 이러고 끝났으면 네. 딱 끝나는 거지. 근데 이들은 아닌 거죠. 네. 날이 갈수록. 백부장의 고백은 그거랑 다를 거예요. 예, 백부장은 이들의 행동과 고백하고는 다르. 그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마가가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안 그러고 똑같은 장면에서 뭐라고 그러죠? 저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까지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범인과 다르다. 야,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나? 놀랍다. 이런 엄청난 점프를 하긴 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가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쓴 이유는 뭔지 아시죠? 그건 이제 저자에 따라서 표현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꾼 줄 아시죠? 아마 나는 누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누가는 굉장히 연구를 해가면서, 예, 근원부터 자세히 밀턴 리서치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재선 형제님처럼, 예? 박사학위 받을 때 엄청난 리서치하고 박사 받을, 이 사람도 예수님에 관한 리서치를 엄청 해서 쓴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복음의 표현이 옳다고 봐요. 의인이었다. 자, 그럼 마가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할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나 보세요. 마가복음. 그래서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려고 썼기 때문에. 그거를 올더웨이 밀고 간 거예요. 아셨죠? 그걸 쓰려고 쓴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1장 1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가야죠. 아마 누가가 더 옳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니 마가
누가는 뭐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리서치해서 쓴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자세히 미루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붓을 들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나도 붓을 들고 리서치 엄청 해서 썼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가 오히려 맞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학자죠. 예.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저는 아주 여기 요셉과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두 사람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왔으면.
그렇죠. 모르죠, 우리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니까, 대단은 했겠지만, 우리는 몰랐겠지.
마가는 마태에 나왔습니다.
아, 나와요.
두
저기, 요셉만 나오고, 저기는 안 나와요. 니고데모는. 예. 요셉은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은 나와요. 거기는 공회원이고, 부자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41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내놓은 거죠. 예수님한테. 예, 한 번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되게 감동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라는 것에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무덤을 바위를 파서 만드는 무덤은 일반인들은 많이 없어요. 그 당시 주로 돈 꽤나 있고 끝발 있는 사람만 무덤 파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덤을 파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상가치에서 시체를 올려놓습니다. 유대인의 부자 장례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굴을 판 다음에 굴 속에 좀 들어간 다음에 상이 있어요. 바위 상이. 그래서 거기다 시체를 올려놓고 세마포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향품을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년쯤 지나서 어떻게 돼요? 다 썩고 뭐만 남겠어요? 해골하고 뼈만 남죠. 그러면 해골하고 뼈를 치우고 그 다음에 죽는 자기 식구들을 또 거기다가 또 하고 이렇게 예, 조상 대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 예, 그게 유대인의 그 무덤 하나 파는데 돈이 엄청 들거든. 그걸 뭘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건 그건 아니고. 예. 뼈는 이제 치우는 거, 집에 갖다 모시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머리?
안 뭐 그 뭐 같이 옆에다가 놓겠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새 것을 예수님한테 통째로 내놨다라는 사실. 예, 굉장한 의미죠. 자, 그런데. 요 얘기가 이사야서 53장 아까도 얘기했죠. 한번 찾아보세요. 53장.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거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뭐 1절부터는 다 아는 내용이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그리고 7절에 가면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나오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잡는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예수님이라고 절대 믿지 않죠. 지금도 역사 대대로 누구라고 믿는 줄 아세요? 이걸 여기에 예언된 존재가 누구라고 믿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믿어요. 지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성립이 안 질고를 지고 다 좋은데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 그들은 예? 그들은 입만 벙긋하면 불평만 하던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요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어.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예, 자 그리고 9절에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어서 그 무덤이 그 죽음이 누구와 함께 악인 양쪽에 악인 강도 둘이 있었고 그 묘실이 누구와 부자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다.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그렇게 무덤이 있고 아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있고 부자와 함께 있는데 이게 왜 자기네들이라고 어떤 면에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앞에 질고지고 뭐 슬픔 이걸 지네들이라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는 생각
생각 안 하지 걔네들이야. 프로텍스트만 갖다 사용하는 거. 아직까지도 이게 지네라고 우기고 있어요. 유대인 랍비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는 알죠. 우리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하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제일 잘하는 대목에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대목에 응? 2장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자 20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이게 달달 보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자 여기 못 박혔나니도 현재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못 박혀 있는 상태의 결과가 우리한테 임하여 오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잘 아시죠? 십자가가 무슨 일을 이루었어요? 우리를 거기에서 못 박아 죽이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난 죽어야 돼. 죽어? 그러면 죽어? 그 이튿날 또 날마다 죽으라 했으니까 난 날마다 죽어야 돼. 죽어? 안 죽잖아. 죽으라고 안 죽잖아. 죽으라고 안 죽어.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어왔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죽었고 죽어온 결과가 다 지금 임하여 오고 있다. 이미 죽었어요. 그 이미 죽은 상태야. 날마다 죽어? 아니야. 이미 죽었어. 근데 어떻게 날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죽어? 근데 성경은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사도바울이. 그 성경 구절 갖다가 열심히 사용해. 죽어야 돼요. 몰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성경은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럴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사도바울은 죽어야 된다는 의미는
뭔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사도 바울이 매일 육신의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어.
저 그때 말씀하셨어요.
뭐 자아가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늘 죽이려는 친구가 따라다니고 있었고 매일 돌 맞고 풍랑 맞고 파선되고 감옥 가고 맨날 죽음이 코앞에까지 와 있어서 나는 literally 매일 죽음에 직면해 있다. 그 뜻이지 우리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성경 그런 걸 proof text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글자가 있다고 저기한테 갖다 그냥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도 성경 공부도 다 이런 식의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그 결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일 임하여 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다. 네. 나 누구냐?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죽어야 돼. 그건 아직 복음을 나 몰라. 그때과 똑같은 거예요. 네.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이해가 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교회 가면 저 사람 아직 안 죽었네.
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말만 하면 쟤 아직 안 죽었대.
그런 말을 쓰지 마세요. 죽었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나보고 맨날 당신 더 죽어야 돼. 이런.
교회 가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네.
교회에서 그런 말을 배워가지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었고, 자, 우리가 더, 뭐,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침례 받을 때 얘기하겠지만, 로마서 6장으로 갑시다.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자, 6장 1절.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긴, 로마서 6장 1절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이라, 2절.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 죄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까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해놓고 지금은 또 누구한테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도 죽었어. 죽었어. 이미 죽었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죽었어요 우리가.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와 합하여? 그가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내일 제가 자세히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의 십자가 얘기 나오니까 지금 양념으로 얘기하고 이제 끝날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합하야니까 나도 우리도 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침례라는 건 그걸 얘기한다 이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 무덤까지 같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혼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도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 우리도 다 예수님 시체 안에 같이 있었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럼 하나님이 보는 것만 진실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거는 진실이 아니겠죠? 신앙은 진실로 사는 겁니다. 사실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뭐 죽어야 돼, 뭘 해야 돼, 뭘 더 성화돼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예,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5절. 아, 그래서 장사됐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과 죽음도 같이 생명도 같이,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기절에 부활함과 어떻게 부활과 부활을 본받아 연합해. 그 부활에 연합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구도?
우리도
그랬다. 여기서는 침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까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를 더 얘기하죠. 아니 승천하실 때 누구도 우리도 같이 승천해서 어디에 앉아 있다. 여기서 2장 1절 하늘에 앉아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 두 발은 땅에 있지만 실지에 나는 하늘에 있는 걸로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셨죠? 신앙생활은 뭐냐? 간단해. 이제 마지막 결론. 신앙생활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해서 점수를 따야 되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상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좋아하시고 이미 우리를 기뻐하셨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셨어. 이미 다 끝내시고 이미 다 이루시고 이미 하늘에 앉히시고 이제 뭐예요? 그런 사람답게 그냥 사는 거야. 남자니까 난 남자답게. 엄마답게.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엄마다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르죠? 아빠? 네? 세린 예린 파답게? 아빠답게? 자, 십자가가 이거를 전부 다